이상한 선교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도행전 강의 68번째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벨릭스 후임으로 베스토 총독이 부임했습니다. 부임한 지 3일 지났고요. 총독은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우리가 그 지금까지 돋보기를 들고 이 정도로 이 좀 사도행전을 보아왔으면은 뭐 이제는 어느 정도 이 배경 지식이나 이 사도행전을 해석하는 것에 좀 눈이 트여야 합니다. 1절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예루살렘이 가이사랴보다 훨씬 남쪽인데 그 왜 그렇지요? 제 그 여러분 말씀드렸지요, 그죠? 예. 유대인들이 쓰던 관습적인 표현으로요. 실제 지형이 예루살렘이 고지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죠? 예루살렘이 올라가야 되는 지형이기 때문에 늘 이런 관습적인 표현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총독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자마자 어린아이들도 아니고 막 총독 쪼르듯이 합니다.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그랬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구류된 지 2년이 흘렀지요. 예,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적대감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보통 그 지도자가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그 권력이 이양되면요, 이슈도 함께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 전임 지도자 때 특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 지도자가 바뀌면요, 어려운 때를 당하기 쉽고, 이 전임 지도자의 이 원수였던 사람은 지도자가 바뀌면 한숨 돌리게 되는 것이 그 이 정치의 생태입니다. 로마 총독만 교체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도 바뀌었습니다. 2년 전에 그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였지요. 지금은 이 성경에는 그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이스마엘 벤 파비라는 이 대제사장이 이제 그 바톤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히브리어로 벤이 뭐라고 했죠? 벤 누구의 아들? 예, 아 이쯤 되면 맞죠? 이제 막 처음 이렇게 많이 늡니다, 그죠? 예, 그 이스마엘 벤 파비 하니까 파비의 아들 이스마엘이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죠? 이스마 할 때 이스마엘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그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 기억나시나요? 혹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히브리어 쉬마 이스라엘 하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쉬마가 명령어였죠. 그냥 쉬마 하면 듣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쉬마 이 쉬마엘 하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러게 쉬마엘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인데 이름으로 사용될 때는 이 요드라는 그 히브리어 철자가 보통 좀 많이 붙어요, 이름 앞에. 그래서 그걸 한글로 이라고 해놨는데, 그래서 이걸 그 쉬마엘, 이 쉬마엘 이렇게 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도 이스마엘이 나오죠, 그죠? 예, 오늘 이 지금 현직 대제사장입니다, 그죠? 현직 이름도 이 이스마엘 벤 파비입니다. 파비의 아들 이스마엘이다라는 그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자꾸 듣다 보면은 나중에 그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명이나 지명 정도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뭐 나는 단어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이 사건 이후에 현직 대제사장입니다. 그 이스마엘 벤 파비 이 로마에 상소하러 갔다가 발이 묶이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당시 정치적인 줄다리기가 심했습니다. 이 바울 죽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아예 대제사장 그 제도가 없어져 버리지.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 다음에 임명된 대제사장은 요셉이었는데요. 이 자리에 다 있었던 걸로 지금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대제사장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나니아도 있었고요. 그 지금 현직 이스마엘 벤 파비도 있었고 그 후임 요셉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전임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원래가 뭐 아주 이 바울을 죽이지 못해가지고 안달나는 사람이었고 현직 대제사장 이스마엘은 이 자리 유지에 급급하던 상태였지요. 그리고 이 자리를 노리고 있던 이 차기 대제사장 요셉 역시 이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바울은요, 이들 모두에게 지금 딱 먹잇감이 되기 좋은 재물이었습니다. 이들의 청 3절에 나옵니다. 이 가이사랴의 헤롯 궁에 구류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는 청탁이었습니다. 이 옮기는 과정이 똑같이 2년 전 수법이랑 똑같습니다. 2년 전에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몰래 군사들로 하여금 이 470명의 군사들로 하여금 이 가이사랴로 호위하게 했는데 지금도 똑같은 그 암살 수법으로 암살하려고 합니다. 2년이 지났는데도 그 방법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임명된 베스도 총독이죠. 신중한 태도를 보입니다. 원래 그 어느 자리든 마찬가지죠. 그 막 부임했을 때 자기한테 이렇게 살갑게 막 다가오면서 부탁하던 이들 그 참 조심해야 한다지 않습니까? 베스도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유대인들의 청을 선뜻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니 바울은 지금 가이사랴에 잘 구류돼 있으니까 고발할 것이 있으면은 너희들이 가이사랴로 와서 하라고 합니다. 6절 말씀에 따르면 베스토 총독이 그 8일이나 또는 이 열흘간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가이사랴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날 바로 재판입니다. 하룻밤 자고. 이 특별히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진 않지만 그 인문학으로서 또이 성경을 인류의 그 소중한 유산으로 여기고 연구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 이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재판 기록을 과연 누가가 어떻게 입수할 수 있냐, 어떻게 입수할 수 있었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상당한 의구심을 품습니다. 누가가 이런 재판 자료를 입수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금 우리는 이 당시 로마의 재판 기록이 담긴 이 250개 이상의 이 파피루스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발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변호인 측에서는 이 재판 기록을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과 함께 선교를 다니기도 했던 누가는 변호인 측 대리인으로 이런 로마 재판 기록을 얼마든지 볼수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재판이 열리자 유대인들은 중대한 죄목으로 바울을 고발합니다. 7절 보니까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라며 사안이 중대하다라는 것 인식시키려 합니다. 뭐 요즘으로 따지면 뭐 반란죄, 국가전복, 모의 가담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7절에서 보듯이 증거는 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죄가 없던 바울, 덤덤하게 자기 변론 이어갑니다. 나는 실제로 이 법적 효력이 없는 유대법에도 이 내가 거스를 것이 없고 로마법을 어긴 적은 더더욱 없다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던 역사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전임 총독 벨릭스보다 이 베스도가 훨씬 나았다고 합니다. 베스도 총독 그 대번에 알았습니다. 뭐 웬만한 상식이 있는 사람은 알았죠. 바울은 무죄다 이거.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고소다라는 점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이 구절에 보니까 구절이죠. 예. 베스도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다라고 합니다. 그가 가진 이 불순한 마음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막 부임한 총독으로서 그는 이 지역 유지들, 특별히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과 잘 지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통치가 수월해지는 것, 이뭐 불보듯 뻔한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바울을 회유합니다. 나도 가긴 갈 테니까 당신 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너희들이 소위 그 귀하다고 하는 그 산헤드린에서 한번 재판 받아볼 생각 없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딱그 낌새를 채지요. 베스도의 마음에 이런 이 불순한 생각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논리적이지 못한 설득이기 때문입니다. 뭐 소위 속된 말로 이 구린대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 기자들이 어디 취재하러 가면은 낌새를 챌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 취재하러 다니면은 바쁘잖아요. 그야 뭐 자기가 직접 막 증거를 찾아보고 막 들여다보고 할 새가 없습니다. 이 구린내가 난다 싶을 때 그때 이 물고 늘어지게 되는데 이 낌새를 어떻게 채냐 하니까 이 보통 그잘 아는 사람이에요. 보통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제 출입처에서 늘 들락달락 하면서 알고 지내던 사람인데 유독 어떤 사안에 대해서만 심하게 이렇게 논리적이지 못하다 싶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평소 매우 이렇게 논리적이던 사람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논리적이지 못할 때면 이거 100%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딱 그렇게 눈치챈 겁니다. 유제까지는 이 베스도 총독이 사실 그 논리적으로 해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보내지도 않고, 뭐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이 회유를 하는 것입니다. 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한번 재판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저도 어쨌든 거기 갈 테니까 너무 염려는 하지 마시고. 유대인의 의결기구지요. 산헤드린. 로마법에 미칠 수 있는 그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 유대법이라는 것이 소위 그 망한 나라 지폐 아닙니까? 진짜 백지보다 못한 거지요. 백지야 그 메모라도 할수 있지. 이 김광균 시인의 그 추일서정이라는 시 유명하죠. 아마 그 어른들은 대부분 배웠을 겁니다. 제 어릴 때도 이 교과서에 나오는 시였는데 그 시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낙엽은 폴란드 망명적부의 지폐. 이렇게 시작됩니다. 낙엽은 폴란드 망명적 정부의 지폐. 이 여름철 이 무성했던 이 새파란 잎이 그 낙엽이 되면은 정말 아무 가치 없는 쓰레기 같은 이렇게 막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그렇게 된다라는 표현 아닙니까? 이제 뭐 우리도 조금만 지나면은 그 낙엽 치운다고 막그 블로어 웅웅거리는 소리 막 온 데 들리잖아요. 그 낙엽을 갖다가 이 폴란드 망명정부의 지폐에 비유했습니다. 뭐 폴란드 사람들 들으면 뭐좀 기분 그렇겠지만서도 뭐 실제로 이 나치 때이뭐 폴란드 돈이라는 게뭐 뭉탱이로 가진들 그뭐 진짜 낙엽 같은 거 낙엽보다 못한 거 아니었습니까? 이 유대법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베스도 총독이 갑자기 엉뚱한 소리 하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도 없는데 자기는 로마 총독이면서 왜그 산헤드린에 한번 재판 받아볼게 본래 권하는 겁니까? 이 바울 딱 직감하죠. 이 구린 데가 있다. 자기가 무죄인 줄 알면서도 판결도 내리지 않고 시간만 끌고. 그러나 무엇보다 바울은 이러한 일을 가지고 자기가 로마로 가는 기회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11절 끝에서 보듯이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하며 당시 로마 황제이던 네로 황제에게 항소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선고가 나기도 전인데 항소를 먼저 하는 장면이죠. 이해가 잘안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대부분의 현대법에서는 어떠합니까? 이런 항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죠? 예, 선고하기 전에 항소 못 합니다, 그죠? 영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이 지법에서 1심 선고가 나면은 고법으로 항소할 수가 있고, 나중에는 이 대법원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영국도 크게 1심 법원과 이 항소 법원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그 1심을 받고 나서 어필이라고 하죠. 항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당시 그 로마법 상당히 신선한 점이 있습니다, 그죠? 이를 전문 용어로 프로보카치오라고 합니다. 프로보카치오라고 하는데 하급심에서 판결이 나기도 전에 이 항소할 수도 있었던 이 로마 시민의 권리를 말합니다. 이런 권리는 이 기원전 509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 바울 당시에는 이미 역사가 500년이 넘은 이 권한이었습니다. 이 항소하기도 전에 그 판결이 나기도 전에 항소하는 것. 바울은 이 프로보카치오를 행사합니다. 아직 1심에서 판결 나지도 않았는데 항소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당한 로마 시민의 권리였습니다. 뭐 요즘은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뭐 혹시라도 재판하게 되면 1심 판결이 반드시 나고 그 판결 결과에 따라서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결정을 듣고요. 이 바울이 이렇게 상소하겠다, 가이사에게 항소하겠다라는 결정 듣고 베스도는 배심원들과 상의합니다. 그리고 본문 12절에서 보듯이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고 공표하지요. 바울은 이제 황제 네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간 다른 관점에서 좀 보면요. 바울의 이 로마행이 확정된 순간입니다. 오래전부터 바울 로마로 선교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뭐 길을 열어주지 않았지요. 그것은 로마 제국의 중심지였고 온 인류 문화를 선도하던 도시였습니다. 그 길이 뭐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뭐 1차, 2차, 3차 가는 동안도 열리지가 않았어요. 바울은 이번 기회를 자기, 한마디로 자기 재판 기회를 복음을 들고 갈수 있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뭐 각종 변호사들을 고용해서 자기 변호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실제로 상소를 하지 않았으면 즉시 풀려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좀 다음에 살펴볼 텐데 26장 32절을 보면 아그리빠 왕의 말이 나오지요.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즉 무죄 판결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유무죄 판결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복음이었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이 선교 여행, 이를 통해서도 가지 못했던 로마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이 어떻게 끝납니까, 이거? 로마에서 전도하는 모습으로 사도행전 끝납니다. 바울의 바울 인생의 말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 전도하는 모습으로 끝납니다. 목적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기를 둘러싼 이 재판 과정을 선교의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때참 이상한 선교 계획일 수 있죠. 바울의 로마행은 이렇듯이 하나님과 바울의 합작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사람이 할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가능했던 기상천외한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켜본 것처럼 로마 총독들은 한결같이 바울을 안전하게 지키는 이 호위무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셈이죠. 비록 그들은 뭐 몰랐겠지만 우리 지금 다 알잖아요. 총독들이 한 행동들이 이 바울을 실제로 구조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을 안전하게 이 로마까지 가서 전도할 수 있도록 지켜주고 있다는 것. 놀라운 섭리 아닙니까? 뭐 본인은 모르죠. 본인들은 그냥 군인으로서 임무를 다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만날 때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실 이는 믿음이 없다면요. 놀랍지 않고 당연한 일일 뿐입니다. 로마인들 그냥 마땅한 법 절차 집행했을 뿐이에요. 뭐 로마 시민이니까 적법하게 재판해야 되고 또뭐이 사람 상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상고한다 했으니까 들어준 것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이 그런 관점입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하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이 놀라운 관점에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그 만기된 적금 찾으면서요, 참 감사해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꾸준히 내 이 적금 모을 수 있게 해주시고 목돈 찾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감사한 마음에 또 감사헌금도 냅니다. 이 세상 사람들 비웃지요. 야, 뭐 지 돈 내놓고 지 돈 찾아가면서 그걸 뭘 또 감사하냐 합니다. 논리적으로는 옳지요. 웬만한 일이 없으면요, 진짜 그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모든 사람이 적금 부은하면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조금 똑같이 다 찾아갑니다. 그러나 이 신자들의 시선은 다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는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일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런 인생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코 허투루 쓰지 않으십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뜻을 구하고 일상의 이 잔잔한 가운데서도 주의 뜻을 발견하고 기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 이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 바울 보세요. 자기 재판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자기 무죄가 지금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사도행전도 로마에서의 바울의 그 전도로 끝나지 않습니까? 로마로 그것도 안전하게, 아, 막 암살하려는 세력도 있고 하니까 막 로마 군인을 겹겹이 쌓아가지고 안전하게 로마 보내주시려는 이 하나님의 계획.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거 하나님 계획 아니거든요. 그냥 재판받으러 상소하는 뭐 마땅한 절차로 보이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 지극히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녀들의 장래 희망이 아니라 이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이 철저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같은 적금을 찾아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 적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같은 병에 걸려도요, 어떤 사람은 그 병을 통해서 막 그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똑같이 똑똑한 자녀들인데도 어떤 자녀에게는 그 총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 가면 이 별거 없어 보이는데 정말 하나님이 드러나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타나고요. 성도들의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고 아이들의 모습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면 근사하지 않겠습니까? 뭐 저한테도 그런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러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요.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고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하는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런 소망을 품고 우리 모두가 함께 날마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모두가 비슷한 인생 살아가지만 또 모두가 똑같지는 않음을 고백합니다. 비슷한 일을 겪으며 살아가겠지만 우리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이 그치지 않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예배와 또한 숨쉬는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놀랍게 사용해 주실 당신의 뜻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자기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났던 바울처럼 우리의 이민생활 가운데 또 우리의 모든 생업과 만남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만 나타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